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말씀 안에서 교정받고 훈계받고 책망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조유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녀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기는 했지만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만 되었습니다.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라는 이 2절 말씀은 바로 이런 의무와 책임이, 과제가,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이렇게 무엇으로 툭 치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때리고 죽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셔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정복해야 된다, 그들을 다 쫓아내야 너희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무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해서 그것을 누리는 일을 조건적인 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저 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그 열매를 따는 일은 우리로 하도록 하셔서 가나안 땅을 과연 약속의 땅으로 말해야 될지, 이 땅을 받는 것을 과연 은혜라고 말해야 될지 의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과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떤 거리낌이나 긴장 없이 이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와 이 선물은 그 정복을, 그 땅을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 일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은 그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격적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순전히 사람의 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전쟁만 하라. 나는 그냥 뒷짐지고 보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로 치게 하시리니라는 이 말씀의 주체는 사실은 우리가 주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동사를 사역 동사를 사용해서 그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라 할 수 있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면서 우리가 전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또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나안 백성을 치는 주체가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7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서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가나안 원주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쫓아내신다, 그리고 엎드러지게 하신다, 진멸하신다, 멸절하신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실제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을 얻으라고 말함과 동시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또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우리가 획득하기가 어려운 땅인지,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키가 커서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서도 이 일곱 족속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습니까? 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진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말로서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라는 말이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도록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오. 또한 햇빛과 비를 의인과 선인에게 고르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왜 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내용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도록,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도록 하신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도록 하신 이 일과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도록 하신 이 일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닌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당장 줄 수가 없다고 4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그러면 400년 후에 그 땅을 주면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그 당시 절정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도록 하신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범죄했을 때 그들도 약속의 땅에서 뽑혀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한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 족속인 가나안 족속을 대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현상이 성경에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그리고 얼마나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지 악인들을 그냥 가만 남겨두면 어떤 비난을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벼락이라고 내리셔서 저들을 처벌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악인을 또 심판하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라고 비난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는 것을 매우 즐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생들을 심판하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벌써 죽었습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하나님보다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면 되었던 또 하나의 타당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악함과 가증스러움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래 참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매섭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실행이 된 것이고 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들이 잘못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서 언약 백성을 또한 다루시는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이런 저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신가? 왜 하나님 이렇게 느려 터지신 분이신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본문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족속의 죄가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주민들로부터는 종교적인 위험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양과 소를 치는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거죠. 몇몇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직업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체인점 하나를 열려고 해도 그냥 쉽게 열어지는 게 아니죠. 몇 달 동안 훈련을 받고 그 일을 익혀야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땅에다가 씨만 뿌리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면에서 농사에 관한 문외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도나무도 재배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이미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살려두든지 아니면 그들로 어떤 일을 하도록 너에게 종사하도록 그들을 부리는 방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시민들이 종을 통해서 물리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내로부터 그들은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농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물리적인 노동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용도로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배우자감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주민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땅의 풍작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바알과 아사라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만약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겨두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가시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났지요. 북 이스라엘 왕 아합 때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신을 섬겼던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공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공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공간에 필요한 가구를 잘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물건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적절하게 물건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가구를 들여놓고 그 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물건들을 들여놓고 그걸 정리하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될 것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리의 시작은 없애는 것부터,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도록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땅이 가진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함의 속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비의 아내 하체를 탐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자를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매우 질책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거운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이 말, 유월절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지요? 누룩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지요? 구속받은 신자의 신앙의 깨끗함,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둬서는 안 돼요. 이 내용을 끌어와가지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한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엄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관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면 교회의 거룩함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두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않고 그를 다 죽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나 하는 그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두렵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울 것은 다름 아니라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그리고 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두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그 곤충이 생기지 않습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걸 돕기 때문에 곤충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산다면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다 미워하고 진멸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셨죠.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했고 16절에서도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어떤 이유와 핑계를 자꾸 제시하면서 진멸하기를 우리가 주저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십니다. 신자에는 거룩한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몸부림도 있긴 하지만 아울러 죄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장난치고 놀 수 있는 그런 죄의 건덕지를 좀 남겨두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가 쓴 고백록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결한 삶을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무슨 말이죠? 정결한 삶을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긴 한데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죄와 즐기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이 마지막 토를 우리는 달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죽이기에는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축을 살려놓았던 사울처럼 우리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면서 죄를 완전히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시면 실제로 다 몰아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감안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제단과 그들이 섬겼던 우상, 주상들을 다 깨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사기 읽어보시면 기도원이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도원이 만들어놓은 그 에봇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기도원과 그 가정의 큰 올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일로 돌아서게 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이방자였던 들릴라와 관계를 맺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두 눈이 다 뽑혀서 연자맵돌을 돌려야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놓으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의 성관에 적용하면 그러면 가나안 세상 사람들과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체 주식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그들과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지 말라거나 그들과 무슨 회합을 전혀 갖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자녀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백화점에 데리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회심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드러내 보이기 전까지는 세상에 노출한 일을 매우 자제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지요? 우리는 어떤 일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이 가지고 있지요? 왜 나는 저들처럼 높아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주눅이 들리고 항상 공고한 마음을 가지면서 신자다운 삶의 거룩성을 드러낸 일에 관해서 진보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이 어디로 나 있었고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세매해야 될 날이 속히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의도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지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목적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구속받을 때 거룩한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도덕윤리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먼저 물리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먹는 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그들이 도덕윤리적으로 타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이러면서 거룩은 신자가 가져야 될 열망이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배타적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부로 삼으셨고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다 진멸당해야 될 무엇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구속받은 신자로서의 현재적 삶의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음에 대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다 똑같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에요. 그런데 차서가 정해지기도 전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요. 차서가 정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에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선택과 예정 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가장 작은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브라함 때까지 소급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선조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언약보다 더 우선적이에요. 그 선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대답 이외에 다른 대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그분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의 선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송과 가사들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 빛인 뜻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이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11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자신의 생존의 근거와 기초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배워도 부모가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인륜지 대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효도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칭찬을 받긴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행해야만 되는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신들은 까다롭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원하는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을 보세요.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했던 어떤 일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취소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00년 후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했던 약속 아니, 3일 전에 했던 약속 아니, 하루 전에 했던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바꾸잖아요.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나고 몸이 아프면 우리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죠.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올려보내시고 또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400년이 지나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모압 평지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실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말해 놓으시는지는 그 위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9절 말씀 같은데 보시면 후반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13절, 14절 이하에 그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고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죠? 우리는 이런 글들을 다 읽으면 인간의 행한 의로 구원받으라는 말인가? 항상 이 교리적 사고의 이 틀에 갇혀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읽자마자 항상 그런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십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이 말은 언약의 상대로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정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언약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그를 끊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께서 당장에 봉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당장에라고 번역을 한 것은 그 얼굴에라는 말이에요. 그 얼굴에 그냥 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서 복과 형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해서 약속의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이 유효하게 되는 것, 그 은혜의 약속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 관계는 지속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언약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약이 가진 결함 때문이 아니고 언약을 오해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 때문이죠.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택과 예정과 작정을 말하고 칼빈의 예정론을 아무리 들먹거리고 아무리 많은 신학서적들을 여러분들이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받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해서 조심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죠. 13절에서도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과 계명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행적과 공적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가정이나 조건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사랑하지 않겠다든지, 만약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무지한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조건들이 성경에 주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읽자마자 인간의 의를 생각하고 행위 구원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거셨는데 이 조건을 완벽하게 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조건들, 법도를 삼가 지키면, 행하면 이런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이 조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의료응답의 십계명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114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잘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에 없이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발을 절고 발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감정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는 10여 개의 악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2절 이하에 그리고 9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순종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면 우리 중에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 사실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께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언약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근본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언약은 약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은 약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언약 당사자의 의무 수행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죠? 그 다음에 17장 초도로 딱 들어가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엎드렸다는 이 말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적인 수용을 엎드리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후에 언약의 의무를 요구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요구에 수용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요구를 서로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속은 조건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1년 됐지만 도로트 신조를 살펴봤죠? 도로트 신조 2장 5조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과 함께 전해졌다고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전파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 편에서 약속에 대해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데 무조건적 구원을 자꾸 입으로 외치면 그냥 무조건적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회개하고 믿는 그 언약의 의무를 행하는 그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명기 말씀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위를 성수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에게는 지속적으로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순종을 우리의 행위로 위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약간의 순종에 덕을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소와 양을 많이 번식케 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영적 유사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된 교통에서 끊어져서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주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율법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결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성결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구속받은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지향점과 우리의 삶의 경향성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극하고 고무시키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들었던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의 비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받은 신자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 언약에 참여한 신자답게 율법 순종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또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정서를 가지고 주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영혼과 참된 마음의 안식의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